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오늘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것에 대해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도발을 중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에 따른 의무를 지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상에 나서라고 북한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은 북한이 이날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쏜 미사일이 북극성 계열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군 당국은 미사일이 바다에 떠있는 바지선이나 잠수함에서 발사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경경비대가 동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북한 어선에 총을 쏴 어부 5명이 다쳤다고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인테르팍스 통신은 연방보안국을 인용해 총에 맞은 배에 불이 났고 국경경비대가 북한 어부 21명을 나포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국경경비대는 지난 9월 28일부터 30일 사이 연해주 인근 동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하던 북한 소형어선 11척과 선원 87명을 나포한 바 있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지난 9월 27일과 17일에도 동해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북한 어선들을 다수 나포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포에 저항하던 북한 어선들과 단속 요원들이 충돌해 북한 어부 한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총선에서 승리한 청백당 베니 간츠 대표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오늘 만나기로 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간츠 대표는 만남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후반경에 다시 일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당은 회동 취소에 충격을 받았다며 간츠 대표에게 책임감을 보이고 또 다른 총선 가능성을 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치른 이스라엘 총선에서는 청백당이 33석, 리쿠드당은 32석을 얻었습니다. 올해 두 번째로 치른 이번 총선에서도 어떤 정당도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할 의석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은 네타냐후 현 총리를 차기 총리에 지명하며 연정 구성권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간츠 대표는 연정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부 장관과 민주당 하원이 대통령 탄핵조사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무부 전직 고위관리 2명이 이번 주 의회에 나와 증언할 예정입니다. 또 스티브 리닉 국무부 감찰관도 오늘 의회에 나올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회에 나올 국무부 전직 관리는 커트 볼커 전 우크라이나 특별대표 그리고 마리 요바노비치 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입니다. 볼커 전 특사는 3일 그리고 요바노비치 전 대사는 오는 11일에 의회에 출석합니다. 두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의 빌미를 준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티브 리닉 감찰관은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하원 상임위원회들이 요구한 문건들에 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70주년을 맞은 어제 홍콩에서 발생한 격렬한 시위로 100명 이상이 다치고 약 270명이 체포됐습니다. 홍콩 경찰 당국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관 30명도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날 시위가 가장 폭력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실탄에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던 남성은 현재 안전적인 상태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실탄에 맞은 사람은 18세 고등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다니는 학교 밖에서는 오늘 경찰 발포에 항의해 수백만 명이 연좌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스테판 로 홍콩 경찰국장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경관이 총을 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강제노동으로 만든 것으로 의심되는 물건의 통관을 중단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은 브라질, 말레이시아, 중국에 있는 회사 각각 한 곳이 만든 골탄과 가죽장갑 그리고 의류 등입니다. 또 아프리카 콩고에 있는 소규모 광산들이 채굴하는 금, 짐바브웨에서 나오는 다이아몬드 원석도 제재 대상입니다.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 CBP는 미국 세관에 들어오는 제재 대상 물품을 통관시키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CBP는 제재 대상이 된 회사들은 물건을 다시 미국에 수출할 수 있지만 물건이 적법하다는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2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의 실무 협상을 앞둔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실무 협상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국방부 고위 관리가 중국의 대북 경제 제재를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응 의지를 밝혔던 미 국가안보국이 정보 수집과 방어 기능을 통합한 신설 기구를 출범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겠고 황해도와 함경남도는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22도, 낮 최고는 18도에서 3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2 내지 5미터로 높게 일고 서해는 1 내지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미국과의 실무협상 날짜를 발표한 이튿날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SLBM 발사는 2016년 8월 이후 처음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참은 2일 오전 7시 11분경 북한이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으며 이는 북극성 계열의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비행고도 약 910km, 거리는 450여 킬로미터로 탐지됐습니다. 한국합참은 현재 추가 재원에 대한 미한 정보당국 간 정밀 분석이 이뤄지고 있다며 추가 발사에 대비해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는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016년 8월 SLBM을 발사했습니다. 당시 북한이 동해상에서 시험 발사한 북극성 1형 SLBM은 약 500km를 비행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이 SLBM을 시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이 오는 5일 미북 협상 재개를 앞두고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의도에 대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과의 실무 협상을 앞두고 늘 그래왔듯 미사일 도발을 통해 대미 협상력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강조함으로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상 조건 완화를 이끌어내려 한다는 겁니다. 김태영 전 한국 국방부 장관입니다.
북한이 나름대로 이제 모험을 하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그런 입장에 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북한이. 그래서 이런 이제 SLBM을 쏘게 되면은 우리가 미국도 위협할 수 있다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북한 문제를 해결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북한과의 협상 조건을 완화해서 나올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을 볼 때 절대로 전쟁을 할 사람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죠.
김 전 장관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문제로 코너에 몰리는 상황을 북한이 이용하고 있다며 더욱 강경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의 더 큰 양보를 받아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국 국방안보 포럼 국장은 VOA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전략폭격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이 세 가지 중 가장 위협적인 것이 바로 SLBM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 8월 북한이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인도 등에 이어 일곱 번째로 SLBM 개발에 성공한 나라로 평가됐다며 미국에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2017년도에 항공모함 전단 3개를 동원해가지고 북한을 공격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한반도에 전개됐잖아요. 그 왜 그랬냐면은 SLBM을 500회로 2016년 8월 24일날 500회를 성공한 이후에 미국이 그렇게 압박이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는 물 속에서 쏘기 때문에 어디서 날아올지를 모르잖아요. ICBM이나 전략폭격기 같은 경우는 그 어디서 쏘는 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만 공격하면 되는데, 응? 그리고 중간에 날아오는 걸 요격할 수 있는데, 응? SLBM은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비수란 말이에요. 비수. 숨겨놓은 칼같이.
아산정책연구원 미국연구센터의 제임스 김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SLBM 도발이 전략적으로 미국에 불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쏠 때까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북한을 미국이 선제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SLBM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잠수함이 이거를 세컨 스트라이크, 리탈리토리 스트라이크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되게 좀 선제 공격에 어느 정도 계산 안에 들어가야 되는 변수 중에 하나죠. 그런 면에서 좀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둘째로는 만약에 북한에서 선제 공격을 한다고 하면 SLBM 잠수함을 활용해서 하게 된다면은 또 이게 디텍션이 잘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북한의 SLBM 발사가 미북 협상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했습니다. SLBM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지만 지금의 국제정치 분위기상 협상 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작다는 겁니다. 한국 국립외교원 심상민 교수입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기존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국제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고 이제 적극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조치들을 취해야 될 텐데, 지금 안보리 자체가 뭐 미국, 중국, 러시아 다 각자 자기들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2017년 대북 관련 제재 결의 이후에는 아무 조치가 좀 취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문제가 다시 안보리의 턱상에 오르더라도 뭔가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야죠. 잘해봐야 막 의장 성명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심 교수는 북한이 어디까지 발을 뻗을지 철저한 계산 아래 도발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안보리의 적극 대응이 쉽지 않은 현실 때문에 북한이 더 담대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임스 김 연구위원 역시 앞서 북한의 수차례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엔 변함이 없었다며 이번 SLBM 발사가 미북 협상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앞서 가장 최근인 2017년 12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497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나 핵실험 또는 추가 발사를 해선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오늘 북한이 미사일을 쏜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도발을 중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지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상에 임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곧 실무 협상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대북 경제 제재 이행과 관련해 중국과 협조할 의향이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더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hina can do a little better on the sanctions enforcement and cooperating with us in an overall effort to get North Korea to the negotiating table in a constructive way.
슈라이버 차관보는 1일 워싱턴의 브루킹스 연구소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란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중국이 대북 경제 제재를 조금 더잘 이행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 미북 실무 협상에 건설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중국이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문을 통해 미국과 오는 5일 실무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미국 국무부는 앞으로 일주일 내에 북한과 실무 협상을 할 것이라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국제사회가 경제 제재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일부 불이행이 목격된다면서 미국은 중국과 제재 이행 노력을 강화하는데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We've seen some slippage on sanctions enforcement. We are willing to work with China to strengthen that enforcement effort.
특히 중국 영해 내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선적 대 선적 간 환적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중국이 이에 대해 행동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We'd like to work with China on this, but right now what we see is actually Chinese vessels shadowing our forces that are
한편 슈라이버 차관보는 한국이 역량을 다 갖출 때까지 미국이 전시 작전 통제권을 한국에 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 서울에서 고위급 미한 통합 국방협의체 회의가 개최돼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실무 협의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기 전엔 한국이 전작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역량을 갖추도록 미국이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or that contingency. We're going to be pretty insistent that South Korea acquires those capabilities before we agree to the transfer.
전작권 전환이 어떤 정치적인 시간표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슈라이워 차관부는 미한 동맹은 오래 지속된 강한 동맹이라면서 전작권 전환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서로에 대한 믿음이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re talking about one of the most dangerous areas in the world, and we're actually involved in a process that will ultimately lead to South Korea being in charge of combined forces that include U.S.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궁극적으로 한국이 미군을 포함한 연합군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 과정에 있다는 건 동맹 간 신뢰가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슈라이버 차관부는 미한 연합훈련의 축소는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는 환경에서 미국의 외교관들이 일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We have made these adjustments to give our diplomats space but still maintain high readiness, still ready to fight tonight.
그러면서 현재 미한 연합군은 긴급 전시 상황에 대처할 준비가 돼 있으며 눈에 띄지 않게 한반도 밖에서나 소규모로 훈련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오는 주말 실무 협상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핵화 방안과 관련해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 간 이견이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미국 의원들은 초당적으로 선 비핵화 조치 후 보상 방식을 내세우며 북한이 세임법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미 의회 기류를 이재훈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선 미국이 아닌 북한의 셈법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미 의회 내 다수 의견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까지 추진되며 민주공화양당의 정치 공방이 치열해지는 전국에서도 미북 협상과 관련한 의원들의 이런 견해는 초당적입니다. 국내 여러 사안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의 크리스 베놀런 상원 의원조차도 최근 VOA에 문제는 포괄적 합의 또는 전부 아니면 전무식을 원하는 미국의 접근법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wants to essentially receive lots of concessions, relaxation of the sanctions without meeting the goal.
북한은 점진적으로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단계적 동시적 합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곧 비핵화 목표를 충족하지 않고 제재 완화와 같은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라며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도 최근 VOA에 현재로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새로운 계산법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here's nothing that we have done. To violate international law. North Korea continues to violate international law. North Korea continues to break.
미국도 북한과의 주고받기에 열려 있지만 미국은 북한처럼 국제법을 위반하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며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고 국제법을 준수할 때 주고받는 기회는 많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의 지지세가 높아지고 있는 콜로라도주를 지역구로 하는 가드너 의원은 내년 재선에 가장 취약한 의원으로 꼽혀 지역 여론 개선을 위해 초당적 의견 개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인물입니다. 의원들은 미국이 선 비핵화 조치 후 보상 방식을 고수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초당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 의원은 북핵 신고를 최소한의 조치로 꼽으며 그 이후에야 미국은 제재 완화 등 상응 조치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o me, that's the minimum step. U.S. shouldn't do anything in terms of providing relief until they do that. And when they do that, then we could talk about what we would do. But them saying
또 핵시설 한 곳을 불능화할 것이라는 북한의 제안은 그 외 다른 시설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상응 조치를 논의할 만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북한은 이미 그런 제안을 했고 보통 그런 제안은 심지어 시설 한 곳의 일부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핵신고는 물론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제안했던 영변 핵시설 폐기 이외에 추가 조치를 들고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단계적 접근에 대한 민주공화 의원들의 입장에는 온도차가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비핵화 과정으로서 단계적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전제에 대체로 공감하는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과거 실패한 단계적 방식에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북한이 모든 핵시설과 규모를 투명하게 신고한 뒤 미북 양측이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벤카딘 민주당 상원 의원은 단계적 비핵화의 첫 조치 이전에 북핵 프로그램 신고와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며 실제로 단계적 진전이 있기 전까지 북한은 실질적인 제재 완화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ou're not going to see tangible sanction relief until there is a there's actually incremental progress made. Mm-hmm.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협력자 역할을 이어가고 있는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과거 실패한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에 의문을 제기하며 일괄 타결이 해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they should denuclearize our condition. Get a peace treaty between South Korea.
북한의 무조건적인 비핵화, 한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전쟁의 모든 당사국들 간 평화협정 체결, 대북 경제원조 제공과 체제 보장을 모두 한 번에 하는 패키지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북 합의 도출 가능성에 점점 더 회의적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공화당 내에서 나옵니다. 미국의 기존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셈법 변화가 필요한 북한은 여전히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공화당 내 강경파 하원 프리덤 코커스 의장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마크 메도우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부 아니면 전무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며 우리는 예전처럼 북한과의 합의에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obviously we're not as optimistic about getting a deal with North Korea as we once were based on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여전히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 이것이 합의의 근간이 되길 바라지만 최근 북한의 행동과 발언을 볼 때 곧 합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진 않다는 겁니다. 북한의 비핵화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회 내 회의적 기류도 여전합니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목표는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부분적 비핵화 합의가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소수이지만 여전히 유지되는 것도 이런 회의감을 반영합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 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은 철저한 감시하에 북한의 제한적인 핵보유를 허용하는 대신 핵미사일 동결을 협상 목표로 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팀 케이너는 어느 시점에서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그 다음 무엇을 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잘못은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라 북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북 간 비핵화 실무 협상이 오는 주말 열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두 나라의 셈법 변화에 관심이 쏠립니다. 전문가들은 실무 협상에서 양측의 최종 목표와 로드맵에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이 이번 실무회담에서도 영변 핵시설 폐기를 다시 테이블 위에 올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1일 VOA와 인터뷰에서 미국은 이에 대해 단계적 비핵화 해법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 합의를 압박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It's an approach that seeks a very big first step and a roadmap for other steps that will lead to complete denuclearization.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큰 첫 조치를 미국이 모색하는 접근법으로 꼽았습니다. 이후 완전한 비핵화, 평화 체제, 미한 관계 정상화로 이어지는 로드맵이 미국의 구상이라고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진단했습니다.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 제1부상은 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북미 쌍방이 오는 4일 예비접촉에 이어 10월 5일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미국과 북한 관리들이 앞으로 일주일 내에 만날 계획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실무협상에서 최종 목표와 그런 목표에 도달하는 로드맵에 완전한 합의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요소들을 하나하나 꺼내놓는 절차도 이 자리에서 밟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There needs to be total agreement on what the end objective is and a roadmap to get to that.
북한이 구체적인 실무협상 날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새로운 방안을 주목한 반응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 국장입니다.
But finally suggests that they're ready to touch base and to engage.
북한이 드디어 미국과 다시 접촉하고 관여하고 싶어 한다는 신호로 새로운 방안 언급에 흡족했던 것 같다는 설명입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미국도 북한의 입장이 얼마나 진전됐는지 보고 싶어 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북한의 핵물질 생산 중단과 검증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무협상 재개를 환영하면서도 협상은 길고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I doubt very much that there will be any major breakthrough because this is just the first step.
세이머 전 조정관은 이번 실무 협상에서 큰 돌파구가 있을 것이라는 데 대해 회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이 서로 굉장히 다른 입장을 가진 상태에서 대화를 갖게 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스나이더 국장도 양측이 연락을 재개하고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의미 있는 합의가 나올 것을 기대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좁히지 못했던 비핵화 입장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미국의 비핵화 목표와 북한의 안전보장 요구 사이에서 접점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북 실무협상이 10월 5일 열릴 전망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후 8개월 만에 다시 마주 앉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우여곡절을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북 관계가 깨진 것은 지난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였습니다. 이날 오전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확대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북한의 비밀 핵시설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밀 농축 우라늄 시설을 지적하며 이것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회담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비밀 핵시설을 거론하자 김정은 위원장이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y were surprised that we knew. We did the one level and we gave up all of that leverage. It's been taking a long time to build.
당시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유엔 안보리의 핵심 제재 5건을 해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비핵화와 제재 해제 조건을 둘러싼 이견으로 인해 회담은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입니다.
그러나 회담 과정에 미국 측은 용변지구 핵시설 폐기 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으며 따라서 미국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져 있습니다.
결국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에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60시간 이상 기차를 타고 평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제재는 풀리지 않았고 개성공단도 금강산 관광도 재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자연 김 위원장의 정치적 위신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온 김정은 위원장은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 말까지 한 번 더 미북 정상회담을 가질 용의를 밝혔습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순회 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로서도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입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4월 미북 협상을 담당했던 김영철 통전부장을 해임하고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제1부상 그리고 김명길 북미 실무협상수석대표 등을 대미협상팀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우군 확보에 나섰습니다. 김 위원장은 4월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 후 6월 20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중국 최고 지도자로서는 14년 만에 평양을 찾은 시진핑 국가주석은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환영국이 울리는 가운데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석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금평 동지와 감격적인 상봉을 하셨습니다.
주목할 점은 미북 관계가 비핵화를 둘러싸고 불협화음을 내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미북 정상 간에는 친서를 통한 소통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 김정은 위원장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8월에 비공개 친서를 보내 3차 미북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열자고 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미북 정상은 여러 차례 친서를 주고받으며 실무협상, 비핵화, 정상회담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6월 30일 일어났습니다. 당시 한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갑자기 판문점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이날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53분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만족스러운 회담을 했다며 2, 3주 안에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or the next two or three weeks, the teams are going to start working to see whether or not they can do something.
북한도 판문점 회동을 김정은 위원장의 권위를 회복하는 데 활용하려 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7월 1일 공개한 기록 영화입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와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긴밀히 연계해 나가며 조선반도 비핵화와 정의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이뤄나가기 위한 생산적인 대화들을 제기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셨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실무협상 대신 5월에서 9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신형 방사포를 수십 발 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0일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신뢰 위반으로 보지 않으며 어느 시점엔 그럴 수 있겠지만 현 시점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9월 들어 북한이 미국과의 실무협상 또는 정상회담을 결심한 것 같은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9월 9일 발표한 담화에서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앉아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화 쪽으로 선회한 배경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정책과 함께 북한의 경제난을 꼽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고강도 대북 제재로 인해 탄광과 공장이 돌지 않으며 외환안이 가중되는 등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한국 국가정보원도 미북 실무협상이 곧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9월 24일 국회에서 2-3주 안에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고 실무협상에서 합의가 도출될 경우 연내에도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대화 재개 신호를 보내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중재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미국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조만간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북미 간 실무협상이 열리리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아마도 한반도의 비핵화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아주 세계사적인 대전환 업적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가 매우 좋다며 미국과 북한은 매우 성공적이었던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날인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북한이 경제 발전을 이루려면 반드시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have told Kim Jong-un what I truly believe that like Iran his country is full of tremendous untapped potential. But that to realize that promise, North Korea must denuclearize.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원하는 것은 적이 아니라 동반자라면서 미국은 어느 누구와도 전쟁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용기 있는 자들만이 평화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10월 1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명예 담화에서 조 민은 오는 10월 4일 예비 접촉에 이어 10월 5일 실무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8개월간의 우여곡절 끝에 미국과 북한이 다시 만날 전망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실무 협상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 의지를 밝혔던 미 국가안보국이 정보 수집과 방어 기능을 통합한 신설 기구를 출범시켰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 정권의 현금줄 차단 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가안보국은 1일 웹사이트를 통해 사이버 보안부의 출범을 알렸습니다. 해외 정보 수집과 사이버 방어 임무를 통합하는 주요 조직으로서 국가안보의 위협이 되는 모든 활동을 예방하고 제거할 것이라는 설명을 달았습니다. 특히 국방산업 기반과 무기보안 개선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이버 보안부의 수장을 맡게 된 앤 유버거 부장은 지난달 4일 워싱턴에서 열린 빌링턴 사이버 안보 연례 회의에 참석해 북한을 사이버 보안부의 주요 관심 사안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유버거 부장은 랜섬웨어 공격이 매일 4천 건이나 발생한다며 러시아와 중국, 이란 그리고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서 창조적인 역량을 보이면서 가상화폐를 통해 정권의 자금을 마련한다고 언급하며 이에 대해 대비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최근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그 가운데에서도 가상화폐 해킹에 쏠리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라자루스와 블루노로프, 안다리엘 등 북한 해킹 그룹 3곳을 특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조직이 2017년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아시아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만 5억 7,100만 달러를 갈취했을 것이라며 주요 혐의를 설명했습니다. 유엔 역시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달 초 공개한 중간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지난 2017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한국을 비롯해 태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15차례 공격을 감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이 지적한 15차례의 해킹 공격을 확인한 결과 피해액은 약 1억 7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각국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의심스러운 거래를 감시하고 공격을 받았다면 해당 계좌의 정보를 정부 당국에 공개하는 등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 국무부가 한국 전투기의 독도 상공 비행에 또다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일 간 불화 가운데 비생산적인 움직임이라며 영유권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한국군이 1일 주력기인 F-15K를 독도 영공에 출격시킨 데 대해 비생산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BOA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한국과 일본 간 최근의 의견 충돌을 고려할 때 리앙크루암에서의 군사훈련 시기와 메시지, 늘어난 규모는 진행 중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생산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독도나 다케시마라는 지명이 아닌 리앙크루암이라는 중립적인 명칭을 사용해왔습니다.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육해공군 핵심 전력을 지상사열 한 뒤 두 대의 F-15K를 독도로 출격시켰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리앙크루암의 영유권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면서 한국과 일본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열성적이고 진지한 대화를 갖기를 독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8월 25일에서 26일 이틀간 실시된 한국의 독도 방어 훈련에 대해서도 비생산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리차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은 한일 갈등의 열쇠는 한국이 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두 차례 배상으로 과거사 문제가 해결됐다며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철회 결정은 한국뿐 아니라 동맹인 미국에도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이 식민 역사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한일 정보 보호 협정 철회를 택한 건 동맹인 미국의 부당한 처사라며 일본과 한국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습니다.
Because you're unhappy with history policies of Japan, it's not fair to us as an ally. It's not fair to the Republic of Korea.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지난달 30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뒤 VOA 기자와 만나 문제 해결은 전적으로 한국의 어깨에 달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I'm concerned right now. This whole problem with Japan is on the shoulders of Korea.
특히 과거 일본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한국의 입장을 설명한 일화를 소개하며 자신은 수년간 위안부 문제 전반에 관해 매우 동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위안부 조기 타결 협의 가속화 합의와 위안부 합의가 타결된 이후 배상 문제는 종결됐다고 말했습니다.
Between President Park and Mr. Abe, then that's it. That's the second time.
양국이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이어 두 번째로 위안부 문제에 합의했기 때문에 배상 문제는 더 이상 제기하면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아미티지 부장관은 이날 강연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에만 이득이 되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철회 조치를 비판하면서도 과거와는 달리 방임적 태도를 취하는 미국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it's worse because the United States has taken a pretty much hands-off approach to the difficulties between Japan and Korea.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거래 대상으로만 보는 현재의 방식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동맹들 사이에서 미국에 대한 불신만 확산시켰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지난 7월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한 중국과 러시아 공군의 합동훈련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협력 강화를 도모하는 시점에서 미국의 동맹 분열은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클 그린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 부소장도 이날 강연에서 2015년 위안부 합의는 미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타결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소극적 접근법과 비교했습니다. 특히 민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있었다며 당시 자신과 아미티지 부장관이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에 직접 한국의 입장을 피력하자 일본 언론으로부터 한국의 첩자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는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Brief the LDP on why Japan needed to make progress on this issue and we were accused in the Japanese tabloids of being Korean spy.
그린 부소장은 한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세 나라 정부와 기업을 아우르는 대화를 적극 권해야 한다며 전반적인 한일 간 소통을 복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차량 세 대를 포함한 인도주의 물품을 북한에 반입하게 해달라는 세계보건기구와 아일랜드 구호단체의 요청을 허가했습니다. 최근 인도주의 지원단체에 대한 면제 승인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세계보건기구 WHO와 아일랜드의 구호단체 컨선 월드와이드의 대북물품 반입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30일 웹사이트를 통해 승인 사실과 함께 WHO와 컨선 월드와이드에게 허가된 물품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WHO는 차량 3대의 대북 반입을 허가받았습니다. 목록에 따르면 이들 차량들은 토요타의 세단인 캠리 하이브리드 버전 1대와 SUV인 랜드크루저 2대로 금액은 각각 4만 6천 달러와 10만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앞서 WHO는 지난 27일 질병 예방 백신을 위한 연구소와 장비 등 43개 품목을 허가받았는데 추가 서한을 통해 불과 3일 만에 차량 3대를 반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WHO는 해당 차량들이 이 기구의 행정관리자에 의해 통관되며 WHO의 업무에만 이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WHO의 국제 조달 시스템을 통해 차량의 운송 과정이 추적된다며 이 차량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북 제재를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연례 보고서를 통해 토요타의 랜드크루저가 북한에 불법 수입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같은 차종이 유엔의 허가를 받아 반입될 수 있게 됐습니다. 컨선 월드와이드는 북한의 농촌과 도시 영양 문제 해결을 위해 곡물 탈곡기와 트랙터 등 6만 6,350유로, 즉 미화 7만 2천 달러치 물품과 수질 개선 시설 등을 위한 장치 8만 6,442유로, 미화 9만 4천 달러치를 승인받았습니다. 두 기구가 이날 승인받은 물품의 총액은 미화 약 31만 달러입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WHO와 컨선 월드와이드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결정이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제재위원회는 안보리 결의를 통해 부과된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들이 위원회가 승인한 면제 시한을 준수하고 각국의 법과 규정, 금융과 상업거래에 대한 면허 요건, 그리고 관련 국가의 운송과 세관 절차를 철저히 지킬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대북제재위원회는 9월 한 달간 8건의 인도주의 물품 반입을 허가했습니다. 이는 3건이 허가된 8월과 4건의 7월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반적인 면제 승인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허가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대북 물품 반입 승인은 모두 21건입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정권이 한국 전쟁 중 대대적인 승리로 선전하는 주문진 해상 전투 결과는 사실과 다르다고 미 해군 당국이 VOA에 밝혔습니다. 북한이 격침했다고 주장하는 발티모어급 중순양함은 전투 당시 미 본토에 있었고 해전도 북한이 대패했다는 설명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해군 역사문화유산 사령부가 최근 홈페이지에 한국전쟁 코너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한국전쟁 중 미국 해군의 역할, 주요 작전과 전술, 전투, 인물, 연대기까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특히 북한 정권이 전쟁 중에 대승을 거둔 5대 전투 가운데 하나로 선전하는 주문진 해상 전투는 사실과 크게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북한 어뢰정 4척이 1950년 7월 2일 새벽 주문진 앞바다에서 적의 대함선 집단을 격침시켜 세계 해전사에 없는 기적을 만들었다며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조국 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에 어뢰정 한 척을 전시한 채 승전을 기념하고 있고 김일성 주석이 이 전투를 직접 지시했다며 수령 우상화 사업의 일환으로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해군 역사문화유산사령부가 밝힌 한국전쟁에 침몰했거나 손상된 미국 전함 목록에 중순양함은 없습니다. 한국전쟁 중 총 5척의 소해정이 수중에 설치된 기뢰에 부딪혀 침몰했고 87척이 크고 작은 손상을 입었지만 북한 정권이 주장한 중순양함은 없다는 겁니다. 중순양함은 배수량이 만에서 2만 톤급에 달하는 순양함을 말합니다. 미 해군 역사문화유산사령부 대변인실은 이를 VOA에 보낸 이메일 답변에서 북한 정권이 격침했다고 주장한 볼티모어호는 전투 당시 미국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해군 전투함 사전에 따르면 볼티모어호는 1947년 4월 29일에 미 서부 워싱턴주 브리모톤에서 퇴역한 뒤 해군력 강화에 따라 1951년 현역에 복귀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볼티모어호는 주문진 해상 전투가 발생한 1950년 7월 2일에 워싱턴주 해안에 퇴역 상태로 있었고 1951년 말까지 한국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다고 사령부 대변인실은 밝혔습니다. 미 해군은 홈페이지에 순양함 전투사에서 주문진 해상 전투는 미국과 영국 연합군이 북한 어뢰정 3척을 격침한 한국전쟁 중 유일한 순양함 전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950년 7월 2일 주문진 앞바다에서 미 경순양함 준호호, 영국 순양함 자메이카호와 구축함 블랙스완호가 북한 어뢰정의 공격을 받았지만 어뢰를 맞지 않은 채 3척을 격침시켰다는 겁니다. 미 해군 역사문화유산사령부 대변인실은 VOA에 미 해군이 펴낸 한국전쟁, 미 해군 작전 역사의 3장이 당시 상황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950년 7월 2일 새벽 6시 15분에 북한 어뢰정 4척과 포선 2척이 탄약을 실은 수송선 10척을 호위하며 주문진 북부에서 남하하는 모습이 포착돼 요격을 위해 순양함들이 속도를 내자 북측이 먼저 공격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연합군의 공격으로 북한군 어뢰정 3척과 포선 2척이 모두 격침되고 자메이카호가 북측 승무원 2명을 생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쟁 역사가 마이클 히키 씨도 저서 한국전쟁에서 주문진 해전 당시 자메이카호에 승선했던 장교 후보생 마이클 머스캠프 씨의 증언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박이 모두 격침되고 21번 어뢰정 한 척만 도주했으며 생포된 북한 해군 요원들은 신문 과정에서 소련군으로부터 공격일 다음 주에 어뢰 공격 방법에 대해 배울 예정이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북한 군인들이 소련으로부터 받은 어뢰정의 어뢰를 어떻게 발사하는지조차 모른 채 공격에 투입됐다는 설명입니다. 미 안보 군사 관련 저술가인 세바스천 로블린 씨는 지난달 안보 전문 매체 내셔널 인트레스트 기고에서 주문진 해상 전투는 모든 상황이 10분 안에 끝났을 정도로 유엔군 전력이 우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자메이카 호와 2,000톤급 블랙스완 호는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 잠수함과 전함 격침을 지원했을 정도로 전력이 우수했고 6,800톤급 준호호는 진수된 지 4년밖에 안 된 대공순양함으로 47톤급 목선인 북한 포선 등은 상대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군의 한국전쟁 기록에 따르면 해군력이 빈약했던 북한은 이 전투를 끝으로 전투력이 막강한 유엔군과의 해상교전을 피한 채 기뢰 설치, 해안포격, 보급선 기습에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한국전쟁은 북침으로 시작됐고 전쟁은 북한의 승리로 끝났으며 주문진 해상전투는 세계 해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승리란 왜곡된 주장을 북한 주민들에게 반복해 선전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올림픽 채널이 지난 4월 평양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를 배경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 공개했습니다. 다큐멘터리 북한에서 달리다를 제작한 그렉 그로겔 감독은 1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6개월 동안 진행한 사전회의를 통해 북한으로부터 구체적 일정과 동선 등을 허가받아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무인기 카메라 사용 등 몇 가지 제안은 거절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그로겔 감독을 인터뷰했습니다.
어떤 계기로 북한의 마라톤을 소재로 선택하셨나요?
The North Korean marathon had kind of popped up on my feed, my news feed a couple years ago. And there was just something so
북한 마라톤 대회를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각국 선수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소외된 국가가 개최하는 대회에 참여하는 모습이 신선하더군요. 사실 2017년 기획 당시에는 북한이 허락하지 않아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남북한이 단일 팀으로 참가한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죠. 북한이 올림픽위원회 IOC와 소통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해 9월 다시 북한에 마라톤 대회 기획 아이디어를 전달했고 한 달 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극도로 폐쇄한 나라인 북한을 렌즈로 담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북한은 어떻게 협조했습니까?
It was essentially six months of going back and forth with officials there.
6개월간 북한 측과 전화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사전 제작 준비를 했습니다. 북한 측 파트너는 조선올림픽위원회의 오철민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팀과 주인공 선수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구체적인 동선 등을 미리 허락받아야 했습니다. 단독 행위는 일절 허락되지 않았는데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런 상황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주인공 가운데 한 명이 호텔 밖에 나가지 못해서 호텔 복도를 뛰면서 연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북한 측에 드론 카메라로 촬영하겠다고 요청했는데 허가받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북한 측에서 이런 모습을 좀 담아줄 수 있냐고 요청한 것도 있었습니다.
주인공들이 과자 공장을 방문한 장면은 직접 기획하신 건가요?
That was their idea. Yeah, so that was. I mean, we wanted to see, you know, the requests that we had were.
아닙니다. 북한 측 제안이었어요. 저희가 북한에 제안한 것들은 트레이닝 시설 방문 등 북한에서 운동선수로 사는 삶을 최대한 느껴보기 위한 것들이었죠. 가능한 많은 북한인 운동선수와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을 포함해서요. 그랬더니 북한이 과자 공장을 데리고 가더군요. 저희 다큐멘터리 내용에서 다소 벗어났지만 북한이 보여주고자 하는 게 무엇일지 궁금해서 담았습니다.
당초 다큐멘터리 주인공으로 미국인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In the end, the State Department said that this wasn't in the interest of the State Department at this time.
국무부에서 결국 저희 방북 목적이 지금으로서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저희의 북한 방문 비자 신청을 거절한 거죠. 미국인 선수와 제작인원 한 명 그리고 제가 방북하지 못하게 된 건 저희가 겪어야 했던 마지막 난관이었습니다. 주인공인 영국과 스웨덴 출신의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포함해 프랑스, 이탈리아, 뉴질랜드, 크로아티아까지 다양한 국적자들이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그럼 현장에 직접 들어가진 못하신 건데 제작 상황은 어떻게 점검하셨습니까?
And the main thing was just that they kind of just felt so isolated because they didn't know.
저희 제작팀 옆에 늘 붙어있던 북한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매일 전화를 걸어서 점검했죠. 중요한 건 다큐멘터리 주인공들, 제작팀들이 극심한 외로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한시도 바깥 세상과 소통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예외였죠. 바깥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게 모두에게 가장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번 다큐멘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길 바라십니까?
It's really to talk about the power of sport, to connect people from different backgrounds, from different
다른 배경, 다른 국가의 국민을 연결하는 스포츠의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스포츠는 모두가 나눌 수 있는 공용어라고 생각합니다. 다큐멘터리 마지막은 평양의 한 야외 농구장에서 다른 언어와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농구 시합을 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곳이 뉴욕일 수도 파리일 수도 있는 겁니다. 다름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스포츠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북한을 소재로 또 다른 제작 계획 있으신가요?
So I think that there's opportunities. We don't have anything necessarily.
지금 당장의 계획은 없지만 기회들은 있다고 봅니다. 계속해 탐구해 볼 생각이고요. 그 가운데 하나가 2020 도쿄 올림픽과 관련한 건데요. 분명 북한인 가운데 메달리스트가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올림픽위원회 올림픽 채널의 다큐멘터리 북한에서 달리다를 제작한 그렉 그로겔 감독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의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비오에이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에 이어 미국 대학 소개, 오늘은 미국의 명문 주립대학의 하나인 버지니아 대학교 UVA를 소개해드립니다.
역사 속 오늘. 1869년 10월 2일 인도의 위대한 영혼으로 칭송받고 있는 인도의 민족운동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가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의 포르반다르에서 태어납니다. 마하트마 간디의 본명은 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로 18살에 영국 런던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한 뒤 1891년 귀국해 변호사로 활동합니다. 이후 1893년 남아프리카 연방에 갔다가 그곳에서 자신의 동족들이 백인들에게 차별당하는 것을 본 간디는 1915년 인도에 귀국해 영국에 대한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펼칩니다. 1947년 7월 인도가 독립한 뒤 간디는 힌두와 이슬람 융화를 위한 활동을 계속했지만 1948년 반이슬람 극우파 청년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하고 맙니다. 이후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에게 위대한 영혼이라는 뜻의 마하트마라고 칭송한 시를 써준 뒤부터 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는 마하트마 간디로 불리게 됩니다. 1985년 10월 2일 영화 무기여 잘 있거라 자이언트로 유명한 미국 영화 배우 록 허드슨이 59살을 일기로 사망합니다. 사인은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였습니다. 에이즈로 인한 첫 할리우드 스타의 죽음이었습니다. 록 허드슨의 죽음에 미국 영화계는 물론 레이건 대통령까지 나서 애도를 표시했습니다. 이것은 록 허드슨이 죽기 전에 자신이 동성애자였으며 에이즈 환자임을 공개해 사람들에게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 그의 용기에 대한 경의이기도 했습니다. 훤칠한 키에 수려한 외모를 갖춘 록 허드슨은 영화 무기여 잘 있거라와 자이언트를 통해서 세계적인 배우로 부상했습니다. 허드슨은 영화 속에서는 무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지만 실상에서는 동성애자였습니다. 이후 허드슨은 계속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히지 않다가 죽기 전 병상에서 볼품없는 병든 모습을 무릅쓰고 온몸에 난 반점을 보여주는 등 자신이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공개합니다. 이때부터 록 허드슨은 힘든 투병 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에이즈 퇴치를 위한 기금을 기부하는 등 에이즈 알리기에 큰 힘을 쓰다가 1985년 10월 2일 생을 마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